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에스라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절 말씀은 바사왕, 즉 고레스 왕때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방해와 많은 이유들로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상보다 늦은 시기에 완공됩니다. 성전을 완공한 시점이 이제 6장 후반절 부분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장은 성전이 건설된 후 대략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앞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7장에서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에스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성경은 에스라를 대제사장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에스라는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과 지반을 가진 자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을 토대로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이 지경까지 올라온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계셨고,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즉, 에스라라는 인물은 아무런 곳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자랐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키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넣으실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1년만 살아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국 땅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씻어서 버리고 종이를 따로 분리해서 버리고 유리 또한 열심히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오니까 일부 플라스틱만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한 봉지에 버려서 버리더라고요. 처음엔 그것을 보고 많이 놀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라고 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저도 이렇게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을까요?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믿고 있던 우상들이 더 좋아 보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국이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었던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동경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탁했던, 혼잡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먼저 예루살렘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순탄했습니다. 6절 우리가 아까 읽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해석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여호와의 손이 내 있었다라는 표현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7장, 에스라의 등장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에 끌려갔나요?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도우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필요해서는 필요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으로, 나의 방식으로, 그리고 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준이 조서를 들고 갑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서 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될 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력입니다. 바벨론에서 얻은 은과 금으로 하여금 이 돈을 통해서 성전 재물에 필요한, 제사 재물에 필요한 재물들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 창고에 남아있던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배고프지 않을까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소금과 포도주, 밀, 기름 등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필요했던 그런 내야 됐던 세금과 그런 부분들을 면세해 줍니다. 통행세 또한 없애 줍니다. 이 상황만 본다면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이방 사람의 마음 또한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이방 사람의 왕의 말씀이 있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딘가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가야 하지? 그곳에 가서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미국에 가려면 많은 물건들이 필요할 텐데,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막상 미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라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을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도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냐면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적군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갈 때까지 안전을 보장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에스라가 잘나서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예루살렘 백성들이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에스라는 믿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살았던 순간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미국 땅에서의 순간순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본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땅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했던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성전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이를 것만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보이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메시아, 보이는 손이 일부, 신체 일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며 우리 삶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불확실하고 그랬던 현실들이 확실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완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